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북한 측 실무 책임자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AP통신 등 언론들은 김영철 부장이 평양발 고려항공편으로 오늘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영철 부장은 당초 오늘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하는 에어차이나 항공편을 예약했지만 이후 내일 출발하는 뉴욕행 비행기로 예약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현지 소식통을 이용해 김 부장 일행이 오늘 중국 측과 면담한 뒤 내일 미국에 입국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등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두 차례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한 만큼 김영철 부장도 방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철 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할 경우 2000년 10월 당시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미 이후 이루어지는 북한 최고위 인사의 방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날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관련된 최근 진전 상황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라는 긴급한 공동의 과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미일 정상회담 개최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다음 달 8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 주거지역을 향해 25발이 넘는 박격포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고 아이언돔 방어망으로 박격포를 대부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박격포 가운데 한 발은 유치원 주변에 떨어졌지만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박격포 공격은 이스라엘군과 하마스가 2014년 가자지구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한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군이 동부 난가하루주 한 주택에 대해 5인 공격을 실시해 민간인 9명이 숨졌습니다. 난가하루주 당국은 정부군이 어젯밤 늦은 시각 반군 처서로 보이는 주택을 공격했다며 이후 현장 확인 결과 경찰 간부 1명과 민간인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주 당국에 따르면 당시 군사작전이 실시된 주택에서는 총격이 벌어지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민간인 희생을 초래한 5인 공격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난가하르 지역은 무장반군 탈레반과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 IS 세력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카리브제도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이 타이완과 단교를 선언한 가운데 또 다른 카리브 섬나라 아이티의 조베넬 모이즈 대통령이 타이완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했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오늘 총통관저에서 군 의장대 사열과 함께 모이즈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타이완과 IT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상호 지원과 협력 관계를 지속 심화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모이스 대통령은 IT 발전을 위한 타이완의 지원에 감사한다며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이스 대통령의 이번 타이완 방문은 IT의 인접국인 도미니카 공화국이 최근 타이완과 단교를 선언한 가운데 이루어져 주목됩니다. 유럽연합이 부정선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를 추가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28개국 외무장관은 어제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확립된 절차에 따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에 관여한 베네수엘라 당국자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베네수엘라 일반 국민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심현지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중국 베이징을 거쳐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미국의 단체에 가족의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북부 내륙 지역은 흐리고 낮부터 밤 사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주 소식입니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준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남북 고위급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북한 측 실무 책임자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29일 오전 10시께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김 부장은 평양발 고려항공 JS-151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이날 오후 1시 25분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하는 에어차이나 CA-817편의 탑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은 베이징 도착 후 다음 날인 30일 뉴욕행 CA-981편으로 예약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당초 이날 오후 워싱턴으로 떠날 것으로 예상됐던 김 부장은 30일 오후 1시 뉴욕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장의 베이징 행에는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 국장 대행이 수행했으며 이들은 영접 나온 지재룡 중국 북한 대사와 함께 베이징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언론들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김 부장 일행이 29일 중국 측과 면담한 뒤 30일 미국에 입국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등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부장의 미국 행과 별도로 정상회담을 앞둔 미북 양측의 사전 조율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는 27일부터 시작된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회담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성김 대사 외에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과 랜달 슈라이더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등이 참여해 북한의 핵 폐기 방식 등 정상회담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서는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 8명의 북측 실무진들이 의전과 경호 등의 사안을 놓고 29일부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규덕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북 간 만남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향후 북미 실무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 관련 양측 간 사전 조율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미 간 협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측이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는 1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29일 한국 측 대표 명단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조명균 장관을 수석 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등이 참여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미한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당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는 6월 1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북한도 조만간 대표단 명단을 남측에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미북은 물론 남북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북한은 집단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여 종업원들의 송환과 미한 연합훈련 중단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북남 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지금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은 기대를 안고 사랑하는 딸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송환을 거부한다면 판문점 선언 이행에 역행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신문도 같은 날 공개한 대화 분위기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회담을 원한다면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며 조미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안고 대화를 향해 마주가고 있는 때에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합동군사연습을 굳이 벌여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노동신문이 언급한 훈련은 오는 8월로 예정된 미국과 한국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입니다. 이에 대해 최연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방어적으로 해왔던 연례적인 훈련이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동 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대로 열리고 성과가 나타날 경우 실현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이 시점에 왜 이렇게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는 건가요?
예,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의 일환입니다. 종전선언은 상호 불가침 약속과 평화협정과 함께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되기에 앞서 이 선언이 한시적인 안전보장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전선언을 미국과 남북한의 이 세 정상이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대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합류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세 정상이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국과 남북한이 모두 이 선언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종전선언은 지난달 27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두 정상은 이 선언 3조 3항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선언이 나온 당일 곧바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 전쟁은 끝날 것이라며 공개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문장을 모두 대문자로 쓰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과 남북한 이 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려면 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텐데요.
예, 이미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지난 26일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회담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필요하다면 미북 정상이 6월 12일 이후로 회담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3자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각각 구분되는 개념인가요?
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전 단계인데요. 한국전쟁이 끝났고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들도 적대적 관계를 종식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선언은 법적 제도적 장치인 평화협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요. 일부에서는 한반도 종전은 이미 사실상 이뤄진 상태인 만큼 실제로 필요한 건 평화협정이라며 의미를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 비핵화 합의의 초기 단계에서 이 종전을 선언하려는 의도가 뭐죠?
평화협정 체결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겁니다. 특히 비핵화 합의가 향후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안전 보장 문제로 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담보라는 게 한국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전선언에 또 중국은 참여하지 않게 되는지 또 궁금한데요.
예, 중국은 한국전쟁 교전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서면국입니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현재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과 군병력을 남한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이 참여하면 된다는 게 미국과 남북한 새 정상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6월 12일에 열릴 가능성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예, 한 차례 취소되기 전보다 오히려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판문점과 싱가포르, 뉴욕에서 의제와 의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상회담에 북한 측 실무 책임자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양측의 사전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미북 회담에 앞서 미일 회담을 개최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대변인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두 정상이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북한과 관련한 최근 진전 상황들을 논의했고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 북한 간의 만남에 앞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라는 긴급한 공동의 과제를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도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하고 미북 회담에 앞서 미일 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6월 8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이 회의에 앞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상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 문제를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뤄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돕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당초 일정대로 열리더라도 후속 논의를 위한 예비회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속도, 이에 대한 보상을 2주일 안에 결정하기는 힘든 만큼 핵폐기 원칙에 합의한 뒤 본격 협상은 차후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북 회담이 당초 일정대로 다음 달 12일 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구체적 비핵화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What we don't know, of course, is whether the summit will achieve very much, because it's unlikely that the U.S. and North Korea will agree to any major.
미국과 북한이 짧은 시간 내에 핵폐기와 관련한 핵심 사안들에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핵폐기에 관한 일반적 원칙이 담긴 선언이나 성명 발표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 비핵화 내용에 관한 진짜 협상은 다음 달 12일 회담 이후 미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미국과 북한, 한국 모두가 원하는 만큼 미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만 당초 예정됐던 대로 다음 달 12일에 열릴지 아니면 다소 지연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only deal that the United States will make,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and Secretary of State, National Security Advisor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갈루치 전 특사는 비핵화가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지만 핵폐기의 속도와 보상 시점에 관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담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그리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성공으로 간주할 유일한 합의는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 역량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비핵화가 미북 회담의 의제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며 그렇지 않다면 회담 개최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방식과 속도 그리고 무엇이 보상으로 제공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에 관한 것은 이미 상당 부분 다뤄졌다고 밝혔습니다.
For the North Koreans, you know, how can we assure them that we're not trying to change the regime. You know, and a lot of that work, I think.
남북한은 이미 판문점 선언을 통해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갈루치 전 특사는 일괄 타결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t would seem implausible to me that the North Koreans would make such a dramatic move as to truly give up this capability.
북한이 단계적 보상 없이 한 번에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뤄지는 단계적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들어선 일괄 타결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북한이 한 번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only approach toward denuclearization is step by step, incremental.
장기간에 걸쳐 행동 대 행동으로 이뤄지는 단계적 방식만이 비핵화를 향한 유일한 접근법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단계적 방식이 성공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o work out the details of that and in particular to work out the verification measures for all of those steps.
검증을 포함해 단계적 방식에 관한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긴 협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단계적 조치를 협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들에는 모두 국제사찰단의 포괄적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북한은 이를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 시점은 미국이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Depends on what you have in mind for offering something in return. If the quid
제재 완화나 평화협정체결 또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해주는 식의 보상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반면 25년 전 미국이 북한에 약속했던 것과 같은 경수로 건설 지원과 같은 보상은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한 양측의 대사관을 두는 식의 관계 정상화와 같은 보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인 실향민단체가 추진하는 이산가족 상봉사업에 협조를 약속한 북한이 첫 가시적 조치로 화답했습니다. 북한에 사는 두 가족의 신원과 거주지를 확인하면서 미국 내 가족과의 상봉을 주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상봉을 돕겠다며 이산가족 정보를 전달한 미국 내 단체는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북가주 이북 오도연합회입니다. 이 단체의 백행기 회장은 2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24일 서한을 통해 지난 2월 12일 가족 확인 요청 서류를 접수한 재미 이산가족 4명 가운데 2명의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족을 한번 찾아내는 과거에는 늦어도 6개월 이상이 이렇게 걸렸는데 이번에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3개월에 걸쳐서 이 소식을 받게 됐습니다.
북한의 가족을 찾은 이산가족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88살 이상옥 씨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75살 이종석 씨입니다. 개성 출신인 이상옥 씨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이번에 북한 당국의 협조로 개성과 삭주에 살고 있는 남동생 2명과 여동생 1명을 찾았습니다. 남동생 2명은 각각 81살과 72살, 여동생은 70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51년 일사 후퇴 때 함경남도 흥남에서 한국으로 피난한 이종석 씨는 북한에 있는 79살과 76살 누나 2명과 72살 여동생, 68살 남동생을 찾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백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백 회장은 현재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이 미국 정부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만큼 일단은 서신 교환을 추진한 뒤 가족 방문이라는 인도적 목적을 증명해 국무부에서 방북 예외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성이 시작하고 있는 예외 조항에서 가족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잘 되었을 경우에 이상 가족들의 상봉이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 내 친북 성향 단체를 통해 북한의 친지를 만나기 원하는 한인들로부터 비료와 옥수수값 등을 받은 뒤 방북과 가족 상봉을 비공식적으로 허가해 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조치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는 미국의 한인 실향민단체가 수년간 추진해온 이산가족 상봉 사업과 지원 요청에 대한 첫 공식 반응으로 꽉 막혔던 미국계 한인들의 가족 상봉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이산가족들은 고령의 나이입니다. 85세 이상 90세가 다 넘은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시간도 없습니다. 북가지 이보고단협회가 이산가족을 찾게 된 첫 단추를 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백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5년 넘게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인사들과 수십 차례 접촉하면서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 간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과 고향 방문을 성사시켜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북한은 지난해 10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자성남 대사 명의로 북가주 이북 오도연합회에 보낸 공문에서 이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 상봉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업무 지원을 해줄 것을 대표부에 위임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가족과 친척 상봉 신청자들의 방북 기간 동안 정중한 안내와 신변 안전을 철저히 담보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 측은 또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시 신청자들로부터 받아온 각종 지원금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백성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높아졌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에 북한 출신 미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한 것도 아니고 세계 최악의 인권을 개선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독재자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탈북 난민은 문 대통령이 조미 정상회담이라고 지적한 것은 통일과 북한 주민이 아닌 한국의 국익에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이기적인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은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아졌고 아주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조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탈북 난민들은 큰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사는 주모 씨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김정은 정권을 너무 미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미화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도 그 하시는 분들이 이쪽 진보 계열이고 뭐 이렇게 뭐 운동권 세력을 하지만 또 뭐 좌파인 거 하고 또 북한의 그런 정권을 인정하고 그들을 찬미하고 그런 건 다르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북한의 실상 본질을 이제 아마큼 아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그냥 종상국가인 것처럼 이제 예의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족치고 갖추려는 걸 보면서 물론 뭐 국가 간의 대화니까 물론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격식을 갖추는 건 좋지만 그렇지만 그 격식 안에서 너무 살단하면 너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게 있고요.
미국 남부에 사는 정모 씨는 문 대통령의 말에 깜짝 놀랐다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그 사람들이 핵을 폐기했어요. 뭘 했어요. 너무 슬퍼요. 예, 네, 그 슬프니까 북한 불 신음하는 북한 국민에 대한 우롱이고 모욕이고 예.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논란이 일자 27일 기자들에게 북한에 가서는 그쪽 언어를 써주는 게 통상적인 예우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4월에 남측에 내려와서 한국식 언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1차 회담에서 탈북자, 북한군 등의 표현을 쓴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일부 전문가는 상대방을 서로 존중해 신뢰를 쌓아가며 북한의 비핵화란 보다 큰 것을 얻기 위해 하는 이른바 인정 외교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미트업스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28일 VOA에 김정은이 한국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한 건 진실이 아닐 뿐 아니라 지나친 아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27 정상회담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가 한국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는 건 남북한 현실을 볼 때 공격적이고 품격도 없으며 비웃을 만한 발언이란 겁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발언은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이 지난 2005년 중국 칭화대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덩샤오핑과 함께 마오쩌둥을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오쩌둥은 문화혁명 등으로 수천만 명을 학살한 독재자로 악명이 높습니다. 또 북한은 유엔이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반인도적 범죄 국가로 지목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해자들을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해 있었습니다. 북한 김씨 정권의 대량 학살 중단 캠페인을 위해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탈북작가 지연아 씨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지금도 주민의 인권과 생명을 무시하는 학살자를 미화하는 한국 대통령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 내 많은 탈북민이 탈북 여종업원 송환 가능성 제기로 걱정이 많은데 북한 지도자가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높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탈북민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암담하고 북한 종업원을 전 종업원을 강제 송환한다는 그런 절도 나오고 이제 이러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의 분노가 극치에 달했거든요. 통화라는 것이 인권을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북한 정권이 해달라는 대로 이제 다 이렇게 남한에서 해주면서 전쟁 안 일으키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건지 이거를 잘 분간을 못하겠어요.
미국 동남부에 사는 북한 교원 출신 사라 씨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한국 속담이죠. 한국어는 말리는 시누이입니다. 미국 시누이 참 얄밉습니다. 차라리 통일을 원하지 않으면 아예 원하지 않는다고 오죽을 말했으면 좋겠는데.
문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위하는 척하지만 오히려 독재자를 두둔하며 북한 주민들을 좌절하게 하고 통일보다 한국의 이익만 먼저 챙기려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미국 동부에 사는 주 씨도 문 대통령이 북미를 조미로 호칭하는 건 배려 차원으로 보고 싶다면서도 친밀감이 있는 남북이란 표현보다 조미로 호칭한 게 통일 없이 두 국가로 살자는 의미로 비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조미라고 불렀다는 것은 오히려 좀 우려스러운 방향에서 다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통일 그렇게 바라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어요. 그냥 북한에 있는 정권 그 다른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냥 경제 협력 정도만 해서가지고 한반도에 그냥 평화롭게만 하고 그런데 정말 통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너희는 그냥 조선으로 남아있어 우리는 한국으로 남아있을게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거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이틀대로 살다가 내가 내년 가서 통일하다는 거는 뭐 거의 통일 안 한다는 거나 같은 것 같아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돼서.
하지만 탈북난민 정신은 조미든 북미든 다 같은 한반도 말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한이송 씨는 북미나 미북으로 하지 않고 조미라고 한 건 북한을 배려하려는 차원으로 보이지만 최대 지원국이자 동맹인 미국에 대한 모욕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미국보다 북한 정권을 더 배려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겁니다. 텁스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일미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냐며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탈북 난민은 한일 관계 개선과 일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국 대통령이 독도를 닫게 심하라고 할 수 있겠냐며 너무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치범관리소 관련 행사를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광일, 노채인 대표는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은 곧 주민들에게 지금처럼 살라는 얘기라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정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조선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북한에서도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이라 해야 되겠죠?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까? 너무 끌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도 저 김정은이가 지금 제일 먼저 조건이 뭡니까? 체제 보장이잖아요. 체제 보장이 조건인데 그럼 북한 주민들한테 그 체제가 보장되면 뭐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요? 고깃국에 쌀밥을 먹여주겠다는 건 예전부터 제가 듣던 이야기고요. 그건 시행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정은이가 제일 처음에 조건이 뭡니까? 대북방송, 전단 이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북한 주민들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라는 거죠. 그게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요?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27일 제국주의 사상 문화는 침략과 지배의 수단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외국 문화는 통일 단결을 파괴하고 내부 혼란을 조성해 제도 전복, 정권 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교양 사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이 철수를 요구하면 주한미군은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주한미군과 미한연합군사훈련이 거듭 도마 위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만 주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군사태세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평화는 유약함이 아니라 강력한 힘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 겸 미한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벨전 사령관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한국 정치권에서도 미한연합군사 훈련을 한반도 긴장의 근원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당국자라도 연합 군사력이나 훈련이 평화를 저해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증명됐습니다. 유약함을 통해 평화를 이룬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적을 대담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을 싸우게 만드는 동기가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강력함을 통한 평화와 준비태세는 억지력을 뜻하고 억지력은 곧 평화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인사가 거듭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는 게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The North Koreans, supported by the Chinese over the decades since the end of the Korean
북한은 한국전 종전 이래 중국의 지원을 받아 미한 동맹을 분열시키려고 해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을 사용시키는 데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핵 역량과 막대한 병력을 갖춘 북한이 비무장지대 앞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떠나고 남북한 사이에 가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은 이념 침투나 군사공격을 통해 한국을 접수할 겁니다. 오직 힘을 통해서만 당국자들을 화해 테이블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누구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군이 비핵화와 동시에 훨씬 북쪽으로 물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맹 분열 시도가 성공한다면 한국의 종말로 귀결될 겁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도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문제를 동맹국들과 논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희망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건 아닐까요?
The issue is of course what are what could be or would be
중요한 건 평화협정에 어떤 조항이 담길 것인가입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지상군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를 선언할 순 없으니까요. 따라서 평화협정은 비핵화 외에도 북한의 위협적 병력을 상당 수준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특히 서울에 포공격을 가할 수 있는 병력은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해 북쪽 깊숙이 물러나야 합니다. 이런 경우 평화협정의 특정 조약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규모의 북한 지상군을 줄이지 않은 채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평화를 원하고 주한미군의 변화를 원한다면 스스로 병력 감축을 해야 하고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중국이 북한을 올바른 해법으로 이끌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건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군이 북한에 대한 타격 결정을 내릴 경우에 공격에 앞서서 영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No sovereign country, Republic of Korea or the United States, has to seek permission of anyone.
한국이든 미국이든 주권 국가라면 자국 방어를 하는데 그 누구로부터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한국 지도자와 정치인들의 조언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핵공격을 가하려고 하거나 미국의 동맹 등을 공격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을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 공격을 결정할 경우 북한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여기엔 미국 지도부 외에 어느 누구의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유로 미국이 북한을 타격해야 할 순간이 오면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까?
Remember, the purpose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on the Korean Peninsula is defense. It's never been.
한국군의 목적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미국이 북한을 타격함으로써 자국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경우 미국과 한국은 모두 한국 방어 의무를 지니는 겁니다. 두 나라 모두 억지태세를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북한 공격을 도울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할 의무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한국이 그런 군사 공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I wouldn't speculate. I would simply say this. Peace through strength works.
추측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힘을 통한 평화는 작동한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날이 오면 미국은 한국을 떠날 겁니다. 한국이 북한, 중국에 대한 안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말이죠. 한국 정부와 국민이 환영하고 필요할 때만 미군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강력히 남아있을 의무가 있는 겁니다.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라는 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이 미군에게 떠나라고 하면 미국은 떠날 겁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중국, 북한의 직면에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북한의 핵 위협과 역량을 어떤 식으로 막아야 할까요?
First, I want to commend President Moon. He has been an excellent president.
우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자 이번 과정에서 한 국민을 훌륭히 대표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미한 동맹에 강력한 신의를 보이고 있는데 이야말로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협상이 진전되는 동안 억지력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관계가 계속되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지켜질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협상 혹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Nothing is possible unless China wants it to happen. It's very clear to me.
중국의 의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상 유지를 애지중지하는 중국은 이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은 분단된 한반도를 너무나 선호하고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이 발발하는 것 또한 원하지 않지만 통일로 이어지게 될 평화적 접근을 두려워합니다. 김정은이 호전적이 된 이유는 중국이 그걸 바라기 때문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중국이 평화 구축 과정을 존중하지 않고 북한을 꼭두각시처럼 갖고 노는 겁니다. 언젠가 북한이 강력한 중국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면 심지어 김정은도 한국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건 평화 과정을 진전시킬 의지가 없는 중국 때문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시기에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주한미국 대사에 지명됐는데요. 군 출신으로는 처음인데 어떤 메시지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I commend President Trump for bringing an experienced, seasoned military man.
경험 많고 노련한 군인을 주한미국 대사에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단연 전사이지만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으로서 영내 국가들과 미 국방부 사이에서 비중 있는 외교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야말로 노련한 외교관이자 단련된 전사라고 하겠습니다. 전쟁의 의미와 참상을 이해하는 동시에 외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평화와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고 잠재적으로는 북한과의 평화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올바른 메시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최근 한국 정치권 내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과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변화 요구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상원 기자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30대 탈북 여성, 글로리아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장양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절을 보내던 1997년, 당시 전동기를 보관 수리하는 공장에서 창고원으로 일했던 글로리아 김 씨. 전동기에서 구리와 동을 조금씩 떼어 중국으로 내다 파는 브로커와 거래를 했었습니다. 공장을 담당하는 보안원과 함께 8개월 동안 그렇게 돈을 벌어 쌀을 사고 돈을 모으는 재미도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래의 규모가 커졌고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재산을 빼돌리는 자는 총살하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명령으로 동료의 사형을 지켜봤던 글로리아 씨는 이후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을 보냈습니다.
괴롭혔죠, 엄청 나를. 그러니까 작업 안장에
정말 많이 우리 집에 와서도 괴롭히고.
어떤 식으로 괴롭히고?
그러니까 괴롭힌다는 게 욕을 무슨 열두 갓나로 불러요. 무슨 갓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지. 갓나 새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같은 동네에 살던 여성의 직업 소개 제안을 받고 글로리아 씨는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인신매매 일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앞집에 있는 언니가 나보고 중국 가면은 이렇게 뭐 식당 같은 집이라면 한 달에 400원씩도 안 받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렇게 일단 바빴어요. 이렇게 북한에도 돈만 있으면 뭐 해결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중국 가서 돈 좀 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일단은 내가 여기 있을 상황 안 되니까 일단 중국에 좀 가슴에 돈도 벌고 이제 그 생각을 일단 했어요.
동네 여자 말만 믿고 17살 난 북한 소녀와 브로커 여성과 함께 강을 건너 연변으로 넘어갔습니다. 브로커에게 끌려 여기저기 도망다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십수 명의 탈북 여성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암흑같은 20살 나이에 탈북 여성 글로리아 씨의 중국에서의 삶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삶은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돼지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같이 넘어왔던 어린 탈북 여성은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가고 자신은 돼지 사육장에 노예로 팔려갔다고 말하는 글로리아.
그러니까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돼지 이렇게 감에 있어요. 그 감에다가 이제 그 주인이 식당마다 걷어들여온 그 찌꺼기들, 음식 찌꺼기들, 그걸 다 퍼여가지고 이제 끓이는 거예요. 오물장에서 주소한 신발, 버린 신발, 그 다음에 옷들, 이런 거로 그게 다 불쏘시개예요. 근데 이게 다 섬유잖아요. 이게 불이 연기가 되면은 이게 연기가 곧오신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섬유니까나, 이게 연기가 무거우니까나, 단, 이게 난리감자인데, 이게 나무 장작이나 연탄 같은 거는 이게 불이 피면은 이게 없어져요. 근데 섬유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이게 다 깔아 앉아요, 그대로.
글로리아 씨를 노예로 산 돼지 사육장 주인인 중국인 할머니는 새벽녘에 돼지 여물에 필요한 음식 찌꺼기를 모으러 나가고 글로리아 씨는 눈을 뜨면 돼지를 씻기고 여물을 만들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가져온 옷가지와 신발 중 쓸만한 것은 골라 입고 돼지 여물을 만들려고 모아온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판이 되는 떡지 붙어요. 까매요. 그게 연기가 이렇게 안 채져가지고 그게 안고 또 안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비누도 안 줘요. 세수 비누라는 것도 안 주고 하니까 이제 옷을 빠는 형태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물에다가 헹궈가지고 햇빛에다가 올려놔요. 그 쓰레기통에서 가서 냄새가 엄청 여름 같은 막 그대기가 쓸거든요. 지금은 웃지.
그래도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얘기를 못,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돼지만 있어요.
말할 일도 없었겠네요.
말할 일이 전혀 없죠. 사람은 왔다 갔다 해요. 6개월에 한 번씩. 그 돼지 팔려는 사람, 살아오는 사람은 와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 맞서서 할 얘기는 없죠. 나는 일꾼이니까. 돼지 키우는 데는 따로 있거든요. 사육지가. 이게 농촌에서 많이 벗어나져 있어요. 사람을 구경을 못해요. 그냥 주인을 보는데 주인은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밤에 들어와요. 뚝물 식당마다 찌꺼기 다 거두러 들어오거든요.
아니 그럼 사람도 없는데 도망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 바보지. 돈을 그냥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 엄청 바보죠.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억울해.
아니 그 구리를 팔아가지고 돈을 모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신기해.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노예로 팔려갔으니 가진 돈은 없었고 말도 모르는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던 탈북 여성. 탈북 전에 겪었던 공포, 중국으로 속아 넘어온 과정과 노예로 팔려오게 된 상황. 짧은 기간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겪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막 같은데 혼자 있으니까 아야 그때는 그냥 죽을 생각만 했어요. 거기는 파리가 많거든요. 덥고 돼지가 똥 싸고 하니까 이렇게 파리가 많이 꾸려요. 그러니까 항상 파리 약을 많이 했어요. 새파란 이렇게 물 통째로 사놓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은 많이 했지. 일상 어디 간다 이거는 안 했어. 근데 그게
삶을 포기할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글로리아스는 3년 만에 외출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날 데리고 뜸을 거들어 다닙니다.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시내라는 걸 그 뭘 걸로 그냥 나 쳐다보죠. 뭐 어떻게 쳐다봐도 그때가 어땠어? 내가 20대 초반.
그러니까
기분이 그때는 그냥 기분이 그때는 별로 그러니까 슬픈 것도 감정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때 처음 시내라는 데를 나가봤어요. 시내를 나가기 전까지는 버스가 보이잖아요. 아, 우리 여기도 버스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한 50m 정도? 그러니까 그 사육장에서 50m 정도 걸어서 나가니까 버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단 알았고.
노예로 팔려온 지 3년 만이었던 외출은 시장의 쓰레기장에서 불을 피우는 데 필요한 옷가지와 시장 바닥에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주워 모으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마저 없었더라면 돼지보다 못한 삶에서 빠져나올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로?
그 다음 날 아니고 이제 기회 좀 보다가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이라는 게 뭐 따로 있어요. 돈 1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버스 타야 되니까.
버스 타고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버스가 어디까지 가는 건 알아요. 버스가 마지막 정착점까지 가는 거지 나는. 어디 가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사육장 주인 할머니가 얼음 과자를 사 먹으라고 주었던 돈이 1원이었다고 글로리아 씨는 말했습니다. 1원. 글로리아 씨가 3년여 동안 돼지 우리 속에서 일을 한 대가였고 비록 1원이었지만 그 돈은 찐득찐득하고 더러운 사형장 같은 곳에서 글로리아 씨를 해방시켜줬습니다.
그 버스에 앉자부터 내릴 때까지 얼마 울었는지 몰라요. 앉았을 때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꽉 찼죠. 너무 싫어요.
그리고 만난 사람이 글로리아 씨가 송미 아빠라고 부르는 중국인 남성이었습니다. 탈북 여성으로서 중국인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갖게 된 글로리아 씨. 지금은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딸의 이름을 늘 가슴으로 부릅니다. 3개월 갓난쟁이였을 때 헤어져 4살이 됐을 때까지 볼 수 있었지만 미국으로 건너와 다시 딸을 보러 갔을 때가 6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남미 남성과 결혼해 귀여운 아들을 낳고 사는 탈북 여성 글로리아 씨에게 중국이란 나라는 어쩌면 오히려 북한보다 더 가혹한 나라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뉴스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약 8억 1,500만 명이 고질적인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10년 전에 비하면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를 모두 합친 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5월 28일을 세계 기아의 날로 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식량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약 2만 1,000명이 굶주림으로 또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먹일 식량이 없어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기아 교육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의 식량 생산은 크게 늘어났고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수단도 개선됐으며 개발 도상국가의 만성적인 영양 결핍은 34%에서 15%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살 수 없거나 충분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굶주림은 빈곤의 결과이기도 하고 원인이기도 합니다. 굶주림은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인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며 여성들이 주로 농사를 짓는 나라에서 남성과 같은 훈련이나 토지,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제약 때문에도 생깁니다. 전쟁이라든지 농업 투자를 장려하지 않는 국가 정책, 부실한 토지와 자연 자원의 관리, 교육 기회의 부족, 경제 위기, 최저 수준의 일자리도 없는 상황, 이런 요소들도 모두 굶주림의 원인이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인 굶주림과 극빈 퇴치 운동은 일부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국제기구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부, 자선단체, 비정부기구 등의 노력이 큰 힘이 됐습니다. 세계는 기아의 날을 보내면서 81만 명이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잊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이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고 어떤 부모도 아이들 때문에 굶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